2300년이 지난 오늘날에 한비가 던진 질문들을 적용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분명 큰 의미가 있다. 그가 내던진 질문들이 21세기의 이 시대에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의 통찰처럼 혼돈의 시대에는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어둠 속에서 철저히 위장하면서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존의 법칙은 이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비자의 관계술 서문에서 저자 김원중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비의 한비자가 고전으로 오랫도록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는 이유,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네, 오늘 오픈 스튜디오가 있는 날이죠.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나와주셨어요.
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한비자를 직접 번역하시고 한비자의 관계술을 저술하신 김원중 교수님, 월요일에 이어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까 뵌 것처럼 너무나 친근하네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교수님.
예.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네. 한비자 속에 나와 있는 이런 법칙들, 생존의 룰, 실제로 얼마나 적용하십니까?
살면서 일리가 있어서 네. 적용을 많이 하고 있죠. 한비가 얘기한 자신의 힘을 갖고
네.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뭐 비판을 때로 할 때 있지만
네.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들 이런 네. 것들이 역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일 한비가 얘기할 때 역시 자기 관리적 측면 네, 그것을 얘기를 많이 하죠.
나의 관리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숙제가 30년 넘게 밀렸는데
예. 무슨 숙제인데요?
뭐 예뻐지는 것도 그렇고 여자가 예뻐지는 건 평생의 숙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숙제고 숙제가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자, 그리고요 특별한 손님 또 나와 계십니다.
네.
고전 읽기를 아껴주시고 받쳐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서포터 고전읽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EBS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보이시죠? 지금 스튜디오가 야. 가득 차 있거든요. 네. 와,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이고. 많아가지고 부담스럽게.
정말 멀리서 와주신 분도 계시고.
네.
네. 어린 친구도 한 사람
그러니까.
보이는데.
어려요.
감사합니다. 대표로 한번 말을 한번 해보죠. 어린이. 네. 어디서 온 누구예요?
저는 반포 초등학교의 4학년 1반 한상욱이라고 합니다.
오, 네. 한상욱. 목소리를 굉장히 까는데?
그러니까.
목이 와. 쉬었어요?
네.
네. 이렇게 고전 읽기 스튜디오에 와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그냥 좋죠.
어, 네. 좋죠.
아, 평소에 고전 읽기 많이 들어요?
네, 뭐 듣는 편이죠.
와, 나보다 더 조숙한 것 같아.
아니, 그 한상욱이라고 그랬죠?
네,
상욱이.
한상욱 어린이는 한비자라는 책 혹시 읽었어요?
아니요.
근데 읽은 것 같은데 겨 자기 속내를 잘 안
그러니까.
드러내 지금.
네, 한비자가 그렇더라고요.
권진영이 누나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그냥 그래요? 빨리 알지? 얘기해봐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
야.
왜?
이거는
상욱아
말하면. 그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하게 얘기해봐.
말하고 안 되는 건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왜 큰 내가 큰 질문을 너무 힘든 질문을 했나?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너가
얘기해봐요.
너가 느끼는 대로 하면 돼요, 상욱 어린이. 이뻐요?
모르겠어요.
누나가
한비자 제대로 읽었네.
샤벨 안 들려서 그래요. 누나가 여장하면 예뻐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에이, 반가웠어요.
그래요. 아이고 예.
네. 여기 명로진 오빠 그럼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멋있어요.
야! 개그가 많은데? 하지 마.
오빠가 아니고 형이야, 형. 그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어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EBS FM 스튜디오까지 와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방송하겠습니다.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와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해서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고전읽기는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려면 검색창에 고전읽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네,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퀴즈 후루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비가 한비자를 집필했던 시대는 과연 어느 시대일까요? 오늘 손님 많이 오셨으니까 문제 거저드리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냥 주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전국시대, 2번 소녀시대. 50원의 유료 문자나 샵 1045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한비자에 대해서 오늘 또 낭송해드리고 함께할 네.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론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비를 동양의 마키아벨리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마키아벨리가 네. 서양의 한비 아닌가요?
그래도 적절한 표현이죠.
왜냐면 아, 한비가 나중에, 더 앞에 네,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훨씬 앞에 사람이죠.
네. 그 사실 둘 다 한비도 그렇고 마키아벨리도 그렇고 이 왕의 다스림, 제왕에 대한 책을 썼는데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썼고요.
그렇죠.
한비는 한비자를 썼고 네. 좀 비교해 보면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차이가 있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저도 군주론을 여러 번 읽었는데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죠. 악평에 개의하지 말아라.
악평에.
예. 군주론 17장에서 한 말인데 그다음에 엄격함이 잡이다.
엄격함이 잡이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네.
이분 나랑 안 맞네.
근데 이 마키아벨리는 제왕학을 얘기를 하면서 철저히 그 군주의 그런 입장에서 했죠.
네.
근데 사실 한비는 제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결국은 군주의 자기 관리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미가 있는 인간이 있는 군주론을 제시했고
네.
마키아벨리는 그거보다는 정말 냉혹한 정말 서슬퍼런 냉혹한. 군주론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한비자는 군주가 읽어도 사실 신하가 읽어도 또 오늘날에 우리가 읽어도 공감이 되는 바가 많고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좀 그거와는 좀 다른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격함이 잡이다라는 말은 좀 저는 이해가 가요 사실.
왜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면 고등학교 때 네. 선생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
숙제 안에 와서 매일 그 저 몽둥이 치던 분이 있어요.
네.
어느 날 숙제 안 해갔는데 다음부터 잘해라. 그럼 왜 그렇게 자비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자하시고.
그때 그냥 자비롭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한 번도 손찌검을 안 하시던 분이.
네.
어느 날 뭐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 매를 때리면은 네. 그렇게 밉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사악해 보이고.
그래서 그 엄격함이 자비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닌가.
또 그게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교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읽다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질문 폭풍 질문 드릴게요.
예.
엄격한 법가 사상을 주장한 한비가 한비자의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노장 사상을 얘기했거든요.
예.
뭔가 좀 저는 안 어울리고 요즘 말로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 뭐 삼마천도 사기에서 노자 한비열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노자 사상을 정치 사상이라 그다음에 권력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노자를 단순하게 허정과 무위, 자연 이것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네.
노자 그 5천 마디, 5천 글자 하나씩 하나씩 파고들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비가 바로 이제 한비자의 유로편과 해로편에서 노자의 그 사상을 결국 하나는 노자를 비유하고 하나는 노자를 해석해서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한 거죠.
네.
그래서 노자의 사상과 네. 한비의 사상은 상당한 그 공통점이 존재한다.
공통점.
예. 공통점이 그렇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불견척. 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
오케이. 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
예.
예. 우리 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눈은, 눈썹을 봐봅시다.
눈은 눈썹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유럽 편에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의 지혜는 네. 눈과 같아서 백보박은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눈썹은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아, 와.
이것이 이제 노자에도 나오지만 한비자라는 책에도 유로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즉 군주가 측근들을 사실 경계해야 되는데
네.
엉뚱한 다른 사람들만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 경계해야 되는데
예.
경계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경계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배신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저도 브루투스한테 칼을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비자라는 책에 보면 팔간이라는 게 나오죠. 8가지 간사한
간신.
자들, 간신들.
예.
동상, 부영, 제방.
예, 설명을 해 주신다면.
동상, 같은 침대를 쓴 사람. 처와 첩이죠. 두 번째, 제방.
제방.
곁에 있는 사람들, 측근들. 부영들, 누구죠? 친인척들.
아.
그래서 한비자 8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사방이에요. 사방, 넉사자. 그
사방.
사방의 이웃들, 이웃나라들. 그러나 사방의 이웃들은 사실 별로 경계할 바가 못 된다. 오히려 옆에 있는 이 측근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이웃나라가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된다. 가장 최측근은 신하를 가장 두려워해라. 너무 무서운 말이죠.
네.
참 많이 과연, 배웠네요.
네. 네, 과연 이것을 우리 반포에 사는 한상욱 어린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어?
반반이.
와,
반반. 저기 도, 저기 양념반 후라이드반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여기서 이해한다는 건 우리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한비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는 뜻이에요. 양념반 후라이드반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옥이 어린이 네? 예, 다음부터는 그냥 여자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뻐요 그래요. 알았죠?
네. 아까 융통성 조금 없었어요 어린이. 알겠죠? 언니 어때요? 권진영 씨 어때요?
예뻐요.
아, 그래.
애가 사회생활 훨씬 좋아졌어. 어디 가도 살아남겠어. 그래요.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한 30% 이해하고 있는데 예, 우리 한상호 어린이는 반을 이해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펀지네요. 스펀지.
예, 그죠?
예, 그렇죠.
우리 교수님도 사실 한 45% 정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보다는 좀 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한비자 읽어야 할 부분 함께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편 이야기의 숲 하편 중에서 원숭이를 가둬두면 돼지가 된다. 함께 읽어드리죠.
원숭이를 가둬두면 돼지가 된다. 백락이 두 사람에게 뒷발질하는 말을 골라내도록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진나라의 재상조관자의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관찰했다. 한 사람이 뒷발질을 하는 말을 고르자 다른 한 사람이 뒤를 따라가며 말 엉덩이를 세 번이나 찼지만 그 말은 뒷발질을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말을 고른 사람은 자기가 말을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말을 잘못 본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어깨가 굽고 무릎뼈가 부어올라서 무릇 뒷발질하는 말은 뒷발을 들어 앞발에 기대기 마련입니다. 무릎뼈가 부어올라 기댈 수 없으니 뒷발을 들지 못한 겁니다. 당신은 뒷발질하는 말을 보는 데는 뛰어나도 부은 무릎뼈를 보는 데는 서투르군요.
무릇 일에는 반드시 귀결되는 바가 있으나 무릎뼈가 부어오른 다리로는 무거운 몸을 감당할 수 없음은 오로지 지혜로운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해시가 이렇게 말했다.
원숭이를 우리 속에 가두면 돼지처럼 된다.
그러므로 정세가 불리하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위나라 장군 문자가 증자를 만났을 때 증자는 일어나지 않은 채 문자에게 자리를 권면하면서 자신은 상석에서 몸을 바로하고 있었다. 그러자 문자가 수레를 모는 자에게 말했다.
증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를 군자라고 생각했다면 어째서 군자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를 포악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어찌 포악한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겠는가? 증자가 죽지 않은 것은 운이 좋기 때문이다.
도도라는 새는 머리가 무겁고 꽁지가 굽어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반드시 꼬꾸라진다. 그래서 다른 한 마리가 깃털을 물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마신다. 사람도 혼자 물을 마실 수 없다면 반드시 깃털을 받쳐주는 자를 찾아야 한다. 뱀장어는 뱀과 비슷하고 뇌에는 뽕나무 벌레와 비슷하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 놀라고 뽕나무 벌레를 보면 소름이 돋지만 어부들은 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부녀자들은 누에를 친다. 이익이 있는 일이라면 모두 맹분이나 전저와 같이 용감해진다. 백락은 미워하는 자에게 천리마를 골라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둔하고 느린 말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천리마는 한 번 나오므로 그 이익을 더디게 얻지만 둔하고 느린 말은 날마다 사고 팔므로 그 이익을 빨리 얻기 때문이다. 이는 주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이치다.
비속한 말일지라도 훌륭하게 쓰이는 일이 간혹 있을 수 있다.
환혁이 말했다.
조각의 원칙은 코는 무엇보다 크게 하고 눈은 무엇보다 작게 하는 겁니다. 큰 코는 작게 할 수 있지만 작은 코는 크게 할 수 없고 작은 눈은 크게 할 수 있지만 큰 눈은 작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 또한 그러합니다. 고칠 수 있다면 일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적을 것입니다. 네, 이야기의 숲. 재밌으면서도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짧은 얘기들이 들어있는데 이거 저 그 한비 시절에 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건가요? 한비가 그렇죠. 지은 건가요?
네,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이제 단문이라든지 네. 그 일화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한비의 특유의 날카로운 비판 이런 것을 곁들여서 만든 것이죠.
교수님도 질문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해시가 말한다라고 해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네.
해시가 누군가요?
해시 예. 양나라 때 사람이죠. 그래서 양나라. 해왕하고 이제 양왕을 섬기는 재상이죠. 재상.
네. 아.
그래서 해시하고 이제 장자는 동시대인 거의 아. 해시가 장자보다 1년 늦게 태어나죠. BC 한 370년.
연년생이군요, 둘이.
예, 1년짜리니까 네. 장자가 BC 한 369년 정도, 해시가 370년 정도니까 예, 해시가 좀 늦게 살았고 장자가 일찍 죽었고. 그러나 이제 둘이는 항상 그 논쟁 관계였었죠.
친구처럼.
친구지만, 네? 예, 그렇죠. 친구죠. 장자는 도가 계열이고 해시는 명가.
아.
그래서 명가. 이제 해시랑 장자는 말싸움을 대단히 많이 했죠. 장자는 직관을 이해하자고 그랬고 네. 해시는 나름대로 논리력에 가지고 이해를 하자고 그랬어.
그 장자가 그럼 죽었을 때 해시가 와서 나는 이제 누구랑 논해야 되나 이렇게
네, 그 얘기 나오죠. 그 예, 그 바로 그 사람이죠.
아, 걔네들이
해시 또는 해자라고 하죠. 예.
해자라고도 하죠.
해자라고도 하고. 예.
그런데 원숭이를 가둬두면 돼지가 된다. 이건 어떤 메시지인가요? 원숭이를 가둬두면 돼지가 된다.
이거는 이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이 가져진 여건, 그 사람 알아보는 주변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그 사람의 재능을 발휘를 할 기회는 없게 된다.
아, 그렇네요.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소아가 네. 한신을 알아보기 전에 한신은 고조 유방한테 늘 그렇게 그렇죠.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 예. 한신이 도망갔었고 도망간 예. 한신을 쫓아간 것이 소아였고
아.
결국 이제 그때 만약에 정말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하지 않았다면 네. 고조는 천하통일을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관포지교도 생각나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관종과포수의 네. 사귐도 마찬가지죠.
아, 네. 그렇군요. 예.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게.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바로 방금 낭독한 부분에는요, 예. 무릎뼈가 부은 말 이야기, 문자와 증자 이야기, 도도새 이야기, 천리마 이야기, 조각의 원칙, 짧지만 교훈을 주는 몇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했거든요.
네.
이 중에 우리 명로진 선배님.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저는 그 사실
네.
이런 대목이 이 저 한비자의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그 뒤통수를 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천리마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둔하고 느린 말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 굉장히 이거 아이러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천리마을을 어떻게 고르는지 알려줄 거고 네.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두나마을을 고르는 방법을 맞아, 알려줄 맞아. 텐데 예, 예.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 살아가는 방식이겠죠. 뭐.
자기 마음이지 뭐 그거를 뭐 예. 그럼 저는 그 부분이 좀 와닿더라고요. 도도라는 새. 머리가 무겁고 그렇죠. 꽁지가 굽어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는 반드시 꼬꾸라진대요. 예. 그래서 다른 한 마리가 깃털을 물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마신다. 사람도 혼자 물을 마실 수 없다면 반드시 깃털을 받쳐주는 자를 찾아야 된다.
아, 그럼 그렇죠. 이게 그 앞에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 원숭이를 가두면 돼지가 된다. 그렇죠. 예, 맞네. 예,
딱 맞는 말이죠. 예, 결국은 인재라는 것이 혼자 존재, 독벌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권진영 씨가 아무리 그 대모 방송국에서 네. 개그 대회 대상을 받고 태어났어도 그를 받쳐주는 매니저와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리 그랬어도 여기 와서 고전읽기를 진행하는데 네. 명로진 선배님이 없으면 나는 이제 원숭이 그 갇힌 그 뭐라는 거야?
돼지우리에 갇힌.
여기가 어디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와닿네요. 맞죠. 예, 이 부분이 네. 와닿네.
저희가요.
다이어리에 써놓을 거예요.
아무리 라디오 방송을 잘한다고 네. 해도 네.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 와주신 이 청취자 여러분들 없으면 그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돌아가실 때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 100원짜리 동전 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비자의 뜻이 네. 조금씩 이제
와닿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느껴지네요.
자, 이제 한비자의 마지막 낭독이 나왔어요. 마지막 낭독은 제28편 외저설 좌상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헛소리와 충언을 구분하는 방법. 첫째, 복자천이 선보라는 읍을 다스리고 있었다. 유약이 그를 보고 말했다.
당신은 어찌하여 여위였습니까?
왕께서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고 선보를 다스리게 했는데 관청의 일은 바쁘고 마음이 근심스럽기 때문에 여인 것입니다.
옛날에 순임금은 다섯 천의 금수를 타고 남풍의 시를 노래하면서도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지금 선보처럼 작은 곳을 다스리면서도 근심을 하니 천하를 다스리면 장차 어찌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으면 몸은 묘당 위에 앉아 여색에 빠져도 정치에는 해로움이 없지만 그 다스리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면 몸은 여위더라도 이익이 없게 됩니다.
초나라 왕이 전구에게 말했다.
묵자는 이름이 빛난 학자이다. 그의 행동은 뛰어나지만 말이 많은 것에 비해 능변이 아닌데 무엇 때문인가?
옛날 진백이 자신의 딸을 진나라의 공자에게 시집 보낼 때 딸의 옷차림새는 진나라에 가서 꾸미도록 하고 몸종 70명을 화려한 옷을 입혀 따라가게 했습니다. 진나라에 도착하자 진나라 사람은 그 몸종만을 아끼고 공녀는 천대했습니다. 이것은 몸종을 잘 시집 보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딸을 잘 시집 보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초나라 사람으로 정나라에서 진주를 파는 자가 있었는데 목란으로 상자를 만들고 괴수나무와 초로 향기를 냈으며 주옥을 달고 붉은 보석으로 장식을 했고 비치 깃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정나라 사람은 상자만 사고 그 진주는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상자를 잘 팔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진주를 잘 팔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주변은 모두 교묘한 말이거나 장식적인 말입니다. 군주는 그 꾸민 면만을 보고 실용적인 면은 잊고 있습니다. 묵자의 말은 선왕의 도를 전하고 성인의 말을 논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만일 말을 교묘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 꾸민 면만을 마음에 담고 실질적인 면은 잊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꾸밈으로 실용적인 면을 해치는 것이며 초나라 사람이 진주를 팔려고 한 것이나 진백이 딸을 시집 보낸 것과 같은 종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은 많아도 능변은 아닌 것입니다. 묵자는 3년 동안 나무로 소리개를 만들었지만 하루 날리자 부서졌다. 제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귀에는 나무 소리개를 날게 할 수 있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나는 수레바퀴축을 만드는 자의 귀에만 못하다. 수레바퀴축을 만드는 자는 지척의 나무를 사용해 한나절도 안 돼서 30석을 운반하지 않느냐. 멀리 갈 만큼 힘이 세고 긴 세월을 오래 견딘다. 나는 지금 나무 소리개를 만드는 데 3년이 걸렸지만 하루 날리자 부서지고 말았다. 혜시가 이를 듣고 말했다.
묵자는 진짜 기회를 아는 자이기에 수레바퀴를 만드는 것을 교묘하다 하고 나무연을 만드는 것을 서툰 것이라 한 것이다.
송나라 왕이 제나라와 적대관계일 때 무궁을 짓게 했다. 그때 개라는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자 지나가는 자들이 멈춰서 구경을 하고 일꾼들은 피곤해하지 않았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개를 불러 상을 내렸다. 개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의 스승인 사계의 노래는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에 왕은 사계를 불러 노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은 멈추지 않았으며 일꾼들은 피곤해했다. 그대의 노래가 개의 것보다 훌륭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개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일을 한 공로를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노래했을 때는 네 판을 쌓았고 사계가 노래했을 때는 여덟 판을 쌓았습니다만 그 견고함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노래했을 때는 5촌이 패였지만 사계가 노래했을 때는 2촌만 패였을 뿐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지혜로운 자가 먹도록 권하는 것은 몸에 들어가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현명한 군주가 듣는 것은 공을 이룰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헛소리와 충언을 구분하는 방법, 이거는 저의 큰 고민이네요. 저는 아무래도 웃음을 줘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자꾸 개그를 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제 얘기를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정말 충언을 했는데도 그마저도 헛소리로 생각한 경우가 있어서 가끔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스페셜 충고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방금 전에 읽었었는데 이런 예를 좀 들어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이렇게
옛날에
막...
한비자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
문자 썼다고 그럴까요?
재수없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아, 그러면
어쨌든 일단 교수님께서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비자 내용을 빗대어 가면서 이렇게 좀 믿어달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이 아이고, 좋은 것 같아요.
참 제가 읽어드렸지만 좀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 초나라 사람으로 진주를 파는데 뭐 그렇죠. 상자를 멋있게 해서 팔았는데 상자만 사가고 진주를 안 사갔다는 이런 얘기.
그렇죠. 내용보다 오히려 껍데기야.
예. 예.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CF를 봤는데 야 CF는 참 멋있어. 근데 물건을 안
팔려.
뭐 이런 거.
맞아, 맞아.
그런 거 좀 비슷한 거죠.
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게 떠올랐습니다.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또 분한 건 놀기도 너무 잘 놀더라고요. 어설프게 하는 애들이요. 열심히 하는데 시간만 버리고 효과는 없고 참 속상하겠어요. 교수님은 학생들 가르치시니까 그런 것도 다 보이시나요?
예, 그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놀기도 잘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방금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네네.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건 뭐 작은 읍을 다스리건 네네. 결국은 요령을 터득한 사람이 결국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예. 공부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요령의 문제라는 거죠.
네, 요령을 그렇군요. 좀 어떻게 터득해 보도록 해요, 우리.
그러니까 효용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에 그 요령이라고 말하는 그걸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해요.
교수님은 그렇죠. 깨달으셨나요?
아유, 깨달으셨죠.
깨달으셨지.
새벽 3시에 기상하신대요.
그러니까 전 새벽 쓰시려고. 3시에 잠들거든요. 어떻게 그 요령을 터득하기 좀 멀었나 봐요. 아유, 그리고 아이고,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묵자가 네. 소리개를 만들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예.
이 소리개가 뭔가요, 교수님?
이 소리개가 네. 목연이에요. 나무연.
아.
나무연이 뭐냐면
네네.
옛날에 그 왜 그러니까 정찰 적군을 정찰할 때
네.
그 모형 그 나무로 만든 모형 그걸 띄워 가지고
아, 네.
적군을 정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소리개가 3년 동안 만들었는데 하루
날리고 만에 부서졌고.
부서졌다.
아, 진짜? 네.
그런 얘기로군요.
결국 네, 효과가 없죠. 노력에 비해서.
그러네요. 네.
하긴 뭐 묵자라는 분은 그 당시에 사상가고 철학자지 그거 만드는 분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묵자가 그런 기계 만드는 데 탁월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면이 또 있었군요. 자, 복자천과 유약의 대화, 묵자와 소리개, 개와 사계의 노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비가 얘기하고자 했던 헛소리와 충언을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보면은 세상 이치가 다 그렇다는 거죠. 예, 보면은 우리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내용보다는 겉에 번지르르하게 꾸미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네네네.
뭐 사실 논어에도 문질빈빈이라는 게 나오지만 네. 겉모양과 바탕이 같이 빛나야 되는데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춘추시대건 전국시대건 신하들은 그다음에 교묘한 그 능변이냐 다변이냐 결국은 말을 잘하는 거냐 말이 많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다. 꾸민다고 해서 본질을 어기면 또다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참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예, 예,
그렇죠.
상통하죠.
네, 상자 얘기도 그렇고 시집 예. 보내는 얘기 다 일맥상통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나갑니다. 한비자가 집필된 시대 과연 어느 시대일까요? 1번 전국시대, 2번 소녀시대.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부르는 훗 듣고 와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한비자를 번역하시고 한비자의 관계수를 저술하신 고전문학의 대가 김원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고전 읽기 서포터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현장에서 함께하는 고전 읽기 즐거우신가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비자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한비자 참 정말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그렇죠.
이 동양 문학사와 어떤 세계 문학사 속에서 갖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네, 동양 고전, 서양 고전에서 갖는 의미. 자기를 감추고
네.
그다음에 남보다는 자신의 어떤 힘을 갖추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군요.
뭐 아까 마키아벨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모르게 관대해지고 느슨해지고
네.
초심을 잃고 이런 것들을 한비자라는 책을 보면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서 정말 마치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칼날을 잡은 것처럼 걸어가려고 하는 군주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네.
오, 사부작 걸어야겠어요, 교수님.
예. 네. 거기서 네. 삐끗하고 단 한 번의 방심에도 군주는 나라를 잃고 자기의 목숨도 잃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
유명한 말이 있죠. 군무견기 소요. 군주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지도 않아야 된다. 근데 신하 역시 마찬가지죠. 군주에게 유세할 때 조심해라. 영린, 즉 거꾸로는 용의 배 뒷덜미에 나타나 있는 비늘처럼 거꾸로 난 비늘처럼 군주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곧바로 죽는다.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보일 수 있죠.
그렇네요.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될까요? 한비자가 집필된 당시 제자백가 시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잖아요. 그런데 르네상스나 근대 계몽주의 철학들이 넘볼 수 없는 인간의 지성사와 세계 철학의 정점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 당시에 제자백가가 탄생한 것은
네.
주나라가 이렇게 몰락하면서 수많은 군주국들이 나타났고
네.
군주들이 계속 줄잖아요.
네.
나중에 전국 실음까지 남을 때까지 결국 군주들이 결국은 단 화두가 딱 한 글자 하나거든요. 생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성찰하게 됐다. 인간의 모습에 대한. 결국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제자백가하고 한비자라는 책이 아니냐.
와.
자, 어쨌든 그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 말기에
그렇죠.
나온 책입니다. 이 한비자라는
예.
책이.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국 칠웅. 그러니까 중국 춘추 전국시대는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물고 물리고 물리치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7개 나라만
그렇죠.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예. 예. 그 이제 7개 나라가 그러면 어느 나라입니까? 진나라.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그 한비자의 한나라. 한나라 아니죠?
한나라. 예.
위나라인가요?
예.
예. 그리고
진초연제.
진나라.
진초연제.
예. 어, 어쨌든 이제 일곱 개 나라가 서로 이제 또 싸우고 예. 싸우고 하다가 그 중에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예. 예.
그리고 그 통일의 어떤 밑바탕 중에 하나가 이 한비자의 이론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와. 근데 이 한비자가 그 한때 악의 책으로 규정된 적이 있었나요? 금서나 뭐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금서가 됐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네.
역대 제왕들이 이 책을 몰래 읽었었던 책이고.
아, 몰래.
아, 몰래.
자기 신하들은 네, 신하들은 안 읽었으면 한 책. 또 그런 입장이었죠, 사실은.
그만큼 그 여기 어떤 영업 비밀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많이
아닐까요?
많이 있는 거죠.
왕들의 영업 비밀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네, 저는 한비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니까요, 많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뛰어난 사상과 글솜씨로 책을 썼지만 정작 말을 더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말 더듬었으니까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었던 친구의 모함으로 사약 먹고 죽게 되잖아요.
네.
역사에 빛날 훌륭한 저서는 남겼지만서도 한 남자의 인생으로 보면 좀 불행한 것 같아서 같은 남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교수님?
사마천도 얘기를 했지만요.
네.
좌구명 같은 경우도 실명에서 좌전을 남겼고, 그죠? 예. 국어를 남겼고, 예.
네.
그 다음에 뭐 사마천 자신도 궁형을 겪고 나서 네. 사기를 남겼고,
아, 예. 그렇구나.
예, 여부리도 그 좌천되면서 그런 걸 남겼고, 그래서 아, 뭐 손빈 같은 경우도 이 발이 잘리고 나서 결국 손빈 병법을 남겼고, 많은 그런 역사 속 인물들은 결국 네. 자기 자신을 자기 어려운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마 한비도 말에 정말 달변했다면 네. 그런 책이 안 나왔을 것이다. 오히려 아, 말을 어눌하게 했으니까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책을 쓰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네, 맞아, 맞아.
그렇죠. 궁핍이 결국 그런 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궁핍과 결핍이 이런 위대한 작품을
위대한 남겼다. 역작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긴 김태희 씨는 다이어트 책 안 쓰죠.
그러니까 타고났거든. 권진용은 다이어트 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느낌 아니까.
자기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많이 모자라요.
하긴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돈이 많고 네. 정말 뭐 수백억 수천억 부자들은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안 써요.
그러게.
그렇죠.
그러게. 가만히 그렇죠. 있어도 부자인데 뭘. 네.
그냥 그 자체로 부자니까.
네.
일리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한비자도 사실은 아주 뭐 행복하고 평탄하고 이렇게 잘 살아온 그런 인생은 아니었던
그럼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고난의 예. 인생을 살았고.
진시황들 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런 정말 위대한 고전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비는 위대. 그 인간이 그 본성이 악하고
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사실 찾아보면 인간도 선한 면이 있고 이쁜 구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한쪽으로 좀 밀어붙인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 사람이라면 괜찮죠.
네.
범인들이라면 기쁨, 희로애락을 드러내고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네.
군주는 그 맨 밑에 바로 밑에 신하부터 시작해서 만 백성까지 최고의 위에 있는 자리란 말이죠.
네.
거기서 결국은 자신의 판단 부재 또는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고 또 나라를 또 역으로 잘한다면 정말 강국으로 만들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군주가 된 자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뭐 너무 물론 이제 선한 면도 많이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겠죠. 예.
고전을 읽으면 지혜를 배운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에기스만 좀 뽑아낸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뽑아주세요.
그거는 저 교수님 찾아가서 한 3학기 정도 들으셔야지 알 수 있죠. 거기서 에기스를 그렇게 뽑아내시려고 하면
저희 특기 모르세요?
뭐예요?
날로 먹기. 뽑아주십시오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네.
견소왈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견소.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아, 견소, 변소가 아니라.
견소. 볼견자에 네. 작을 소자, 가로왈자, 밝을명자.
견소왈명.
왈명. 네. 예.
무슨 의미인가요?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네. 보는 것을 밝음이라고 한다. 오. 인간의 통찰력은 큰 것을 보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아. 남들이 야.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그렇구나. 그 모습. 와. 결국은 누군가 이런 얘기도 했죠. 명품과 비품의 차이는 1% 차이다. 오. 결국 1%를 가려내는 것이 바로 견소왈명 아니냐.
아. 와. 아, 와.
그럼 교수님 김태희 씨와 저도 1%의 차이.
그거밖에 차이 없죠. 그거밖에 차이 없죠.
저 흙이 이해가 되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야, 그 독일의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뛰어난 신적인 그런 기술은 디테일 속에 있다. 뭐 아, 이런 것과 맞죠? 비슷한 말이네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이 책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치인들이 좀 필독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정치하는 분들 저는 그냥 그 중간 관리자들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위로는 상사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래서 좀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간 관리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밑으로 관리하는 법, 또 위로 이렇게 하는 해야 되는 법. 결국은 네. 아,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직접 번역을 하시고 한비자의 관계술이라는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비자의 관계술은 어떤 책이냐고 하면 화내실까요?
여기는 이제 중점을 둬서 네. 한비자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
네.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널리 제가 생각할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100개의 문장을 나름대로 그 전후 맥락에서 오. 저술을 한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얘기가 되는 것이 사람을 현명하게 불신하는 법.
네.
현명하게 불신하는 법.
현명하게 불신하는 법.
예, 한비자라는 이야. 책에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군주가 신하를 믿되
현명하게
현명하게 불신하면서 믿어라. 네. 이게 참 역설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그런 내공이 보이는.
저 그 책 읽어봤어요, 사실.
아, 그랬어요?
예, 읽어봤는데 저는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예. 일은 비밀로서 이루어지고 말은 누설됨으로서 망한다.
아, 그렇죠.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아니 인터넷에 찾아서 읽은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읽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와,
이걸 기억하려고.
권진영 씨가 또 여기서 또 놀라게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말하는 게 어이설패라는 말이거든요. 어이설패. 네.
어이설패.
예, 사이성밀. 일이라는 것은
네.
그 비밀을 갖추면서 비밀로서 이루어지고
네.
말이라는 건 누설되면 실패한다. 결국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세도 모르게 한다는 거죠.
지도세도 모르게. 아.
어쩐지,
정말로
어쩐지.
말 많고 행동 많고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비가 하고. 얘기하는 것은 군주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노자의 사상과도 상당히 맥락이 맞죠.
그렇군요.
노자도 말을 하는 순간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 그랬죠.
네네.
군주가 너무 말이 많아서 그것을 백성들이 알고 신하들이 알고 다 알면 결국은 이미 그것은 군주의 권위와 여러 가지는 밑으로 되는 것이다.
아.
굉장히 예리하게 그런 것을
아, 저 디테일을 좋아합니다.
아, 권진영 씨가 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뭐 책도 안 읽는 척하면서 공부 안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또 속으로
한비자라는
말씀하신 대로 쥐두새도 모르게 읽어 왔어요.
그리고 쥐두새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일주일 감사합니다. 동안 한비자 제대로 배우셨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는 앞으로 현명하게 불신하도록 하겠어요. 당신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비자는 뭐다?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한비자는 인간 관계술이다.
이야.
인간 관계술.
인간 관계술. 오, 그렇군요. 인간 관계술이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한비자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한비자가 갖는 의미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 정말 살아가는 거 어렵죠,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모두 정말 네.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정말 과연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과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신뢰관계와 믿음관계보다는 거기에 존재하는 분명히 그 이해관계가 계속 생길 겁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세태하고 탓하지 말고
네.
내 자신도 그러한 데서 좀 당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 아주 단도리하는
단도리하는
예, 단도리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의 한비자가 읽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원중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함께한 일주일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이제 청취자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네. 반가웠고요. 네. 네.
저희도 역시 이 한비자의 완역 또 사기를 또 완역해 주신 우리 김원중 선생님 만나 뵙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한마디 이어질 텐데요. 특별히 오늘의 한마디는 한비자를 번역해 주신 김원중 교수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양현경이 부릅니다. 민심.
아는 것의 어려움은 남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데 있다. 知之难不再见人再自见 지지난 부재견인 재자견.
네,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 오늘의 한마디 중국말로 하는 부분 한 번만 네. 다시 해주십시오.
지지난不再见人再自见
부자는
우리말로는요?
지질이랑 무슨 뜻이죠?
여보세요?
지지난
예, 아닙니까? 예.
아는 것에 어려우면 네. 부재의 견인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견 자신을 보는 데 있다.
아~
한비자 와. 유로편에 나와 있는 말이죠.
와, 멋있다 멋있다. 아, 교수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한비자 를 번역해 주신 김원중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한비자가 쓰여진 시기 전국시대죠.
네, 전국시대.
혼란의 시대였던 춘추 전국시대 중에 전국시대입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의 고전 읽기 시작합니다. 11월의 주제는 성공과 실패, 책과 음악인데요. 음악이 있는 책들, 오페라와 뮤지컬 원전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 고전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입니다.
이야, 뭔가 색다른 시간이 기대되는데요. 오늘 방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고전읽기가 준비한 선물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빈 손으로 안 보내거든요.
네, 11월의 첫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끝곡은 이경신 씨의 신청곡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손